누가복음 56번 메시지. 사람 구주의 성육신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성취임. 첫 번째.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의 이쯤에서 네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전진된 발전을 제공하는 얼마간의 메시지들이 필요합니다. 네 주제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 곧 그분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심이고, 둘째로 희년이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넷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몇몇 메시지들에서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제목은 사람 구주의 성육신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성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은 큰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 그분의 모든 속성들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 구주의 성육신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와 손상되고 잃었던 인성을 되찾고 회복하여 인간적인 미덕들을 통하여 그분의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깊고 심오하며 신성하고 비밀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계획된 사람. 만일 우리가 성경, 즉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전체 계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관하여 계획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계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예증으로 집의 설계와 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건축을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온전한 계시를 봅니다. 그분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소유하도록 그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그분의 계획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구절들에 있는 두 표현은 성경 교사들을 난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형상과 모양에 연관되어 사용된 전치사들이 서로 다릅니까? 바꿔 말해서 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형상과 모양의 차이를 관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존재와 외적인 형태. 어떤 성경 교사들은 창세기 1장에서 형상은 뭔가 내적인 것을 가리키고 모양은 뭔가 외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리 맥도너우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제시한 구별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녀는 이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니다. 전자의 단어는 좀 더 특별하게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보이는 부분, 즉 겉사람 또는 몸을 가리킵니다. 속사람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말해서 그분을 본땄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창조 안의 다른 모든 항목들은 그 종류대로 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었다. 형상이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키듯이 모양은 하나님의 외적 형태를 가리킴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형상은 내적 존재를, 모양은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과거에 말한 것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특정한 구절들에 의해 증명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과 그분의 복제품이 됨. 더 나아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복제와 관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형상은 하나님이 복제되는 것, 곧 사람 안에 복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제품, 그분의 복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복제품으로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복제품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이 목적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의해 암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닮는 자격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제품, 하나님의 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 제시된 정의와 반대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게 하려는 의도임을 의미한다는 것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으로 취하여 담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졌음을 내포한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을 그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외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외적 형태, 외형, 외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양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외관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이것은 이 사람에게 외관만 있고 내적인 실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외관인 표현은 공허할 것입니다. 형상은 외적 표현의 내적 실제이며 모양은 형상의 표현 또는 형상의 외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와 관계 있는 신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안에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되신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양을 지니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의 외관과 사람의 표현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공허한 표현이나 실제가 없는 표현, 즉 내용이 없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실제와 인성의 표현인 외관을 다 지니고 계셨습니다. 인성의 실제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사람의 모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하여 전진된 이해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복제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있으며 표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며 외적으로 그분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복제물이 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내용 아닌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2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의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에 의해 피조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창세기 2장만으로는 생명나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상징임을 봅니다. 그 예로 시편 36편 9절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생명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영양 공급이 될 생명나무에 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에 의해 담는 그릇으로 피조된 사람이 그분을 생명과 내용으로 취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한 속성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된 형용사 의로우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형용사 거룩하는 하나님의 내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시오,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묘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상을 묘사할 때 그의 키와 몸무게와 머리카락 색깔을 말한다면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묘사하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람으로서의 속성과 인격과 기질의 특징을 묘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려면 그분의 속성들을 묘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네 단어, 즉 사랑, 빛, 의로움, 거룩함으로 묘사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속성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빛, 의로움,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에 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존재에 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사랑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즉 빛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떠함은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묘사입니다. 이러한 묘사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에게는 사랑과 빛이 있고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상태 안에서도 사랑과 빛과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은 우리가 인간적인 미덕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미덕들은 그분의 속성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을 담을 수 있도록 창조된 능력들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도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당이나 가게에서 실수로 더 주어진 거스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불의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사람이 사랑과 빛을 가질 수 있도록 의롭게 행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이러한 미덕들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적인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생명과 내용으로 취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아담이 실패함.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그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이렇게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참회했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그러한 사람,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은 손상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사람 구주의 성육신은 사람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